오늘 다니엘서 강의의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6절 있는 데까지 이제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유인물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이 안에는 뭐 제 딸도 있고, 저보다 한 서른 살쯤 이렇게 나이가 적은 이런 형제 자매들도 있고, 30년 전쯤에 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다들 이 세상 살면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굉장히 다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사실이에요. 제일 큰 복은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또 여기 성경 가서 보면 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여기 다니엘처럼 여러 왕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세상의 여러 그 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우리 한마음 미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메뉴에 써놓은 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꾸 복을 받으려고 쫓아다녀서는 복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오는 거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다니엘서 1장, 2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언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쫙 퍼지는, 물론 그거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가,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뭐 정치 지도자 뭐 해서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이런 것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새벽기도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중요한, 그게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나라 이 보통 그 샤머니즘의 그런 그 정서를 가지면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 21일 기도예요. 다니엘 21일 기도는 다니엘만 하면 돼요.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본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 개차반으로 다 이렇게 하고, 기도만 새벽에 가서 21일 하고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토픽 뭐예요?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렇게 바꿔야지, 세상의 것들 이거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 다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도 또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방법은 안 통하는 거다,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그 내시자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내시들의 통치자, 다시 말해 권위를 가진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이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가 호의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16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편 7절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외워가지고 평생토록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다녀도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면 심지어 우리 원수들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에 또 그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그와 같은 명령에 지금 불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때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고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잘못을 정말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를 꼭 읽으셔야 돼. 특히 사무엘기상을 읽으셔야 돼. 그 사무엘기상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가. 그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왕인 그 사울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그 사울 왕을 대우하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 고난을 먼저 겪어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먼저 뭐 크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 십자가가 먼저 있고 나중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초림하셔서 먼저 크로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여기 재림하실 때이 왕관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러 오시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로스, 그 다음에 크라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자기 장인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때 어떻게 은혜롭게 이렇게 그 사울을 대하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4장 가서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군대와 함께 그를 찾으러 이제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10절에 굴 속에 사울만 있게 될때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있었지만 다윗이 10절에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자기는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가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고 해서 사무엘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와 같은 왕이에요. 아직까지 실질적인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점재해 놓으신 왕이라고.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왕국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울과 사울의 모든 가문은 그 밑에서 벌벌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정말 몇년 동안 쫓아다닌 그 사람 만났잖아요. 어떻게 꼬박 엎드려서 제가 벼룩과 같은 사람인데 제가 죽은 개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저를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낮추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생활 우리가 하는 가운데 상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정말 호의를 다 이렇게 보이면서 은혜롭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가 살던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핍박받는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낼 자들에게 하듯 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왕을 존경해라. 15절.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왕을 존경하고 정치하는 그런 지도자들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8절, 종들아, 우리가 이제 회사 나가면 우리를 이렇게 고용하는 그와 같은 고용주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해라. 왜 그러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듣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다 내어 맡기시고 이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폭력으로 가서 믿게 하려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신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해도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가 예의 바르게 권위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진사답게 예의 있게 행동하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제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서를 보면서 잘 기억해야지, 이렇게 뭐, 보니까 다니엘에 뭐 72례가 있고,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곰이 나오고, 고문 뭐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뭐 많은 여기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고난은 겪지 않았지만 역시도 이제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충고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것인가, 여기에만 자꾸 몰두하지 말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모든 부요함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딱 나서게 될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염소똥, 양똥, 낙타똥 이런 거 치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 40년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모세가 어떻게 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이 보통 보기 뻣뻣한 그런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냐. 그 미디안 땅에서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로부터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것 같은 고난을 겪은 그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그냥 곧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의 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몸으로 체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은 이후에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제 딸이 이제 여기 있는데,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두 사람은 조금 이해할 거야. 무슨 내용인지.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밟고 일어서고, 하나 밟고 일어서고,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고난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오면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겠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17절에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얼마야? 3년. 3년 기간이 끝나니 그때 네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큰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오바마라고. 오바마. 오바마가 직접 이네 아이들을 테스팅을 해갖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이가 16분이 안된그 아이들이 그왕 앞에서면 벌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가 지금 책 이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사람들이 커질 때는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 돼.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이 아이 별거 없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게 될때 느부갓네살 그 얼굴도 못 쳐다보지 어떻게 쳐다보겠어? 벌벌벌 떨고 그래. 그게 없이 이 시험까지도 통과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다. 그렇죠?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예. 100개 문제를 내면 얘들은 다 맞히는데 마술사나 이 지혜자는 10개뿐이 못 맞힌다는 거예요. 10배나 나온 줄을 왕이 직접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제가 여기 소제목을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공을 주신다 이렇게 쓰고 그 밑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먹고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훈련 없이, 직업의 훈련이 없이 먹고 살수 없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마음 미션이든 아니면 사랑 침례교회든 여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여기 모인 분들 다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줬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니엘에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시험 못 봐요. 기도만, 죽어라고 기도만 해서는 시험 통과가 안 된다. 토플이든 토익이든 뭐든 하여튼 뭐 봐서 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행위가 영어로 가서 보면 walk이에요, walk. walk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통과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서 지식과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숙함을 주게 될때 뛰어난 아이들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두 아이들 지민이하고 저기 서원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뛰어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한마음 미션. 그렇죠?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이런 진영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냐? 무엇을 배웠냐? 간단해요. 바빌론 왕국에 잡혀갔으니까 뭘 배웠어요? 바빌론 종교, 바빌론 학문, 바빌론 학민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파퓰라했던 게 뭐예요? 점성술을 배운 거예요. 말이 점성, 지금식으로 하면 천문학을 배운 거예요, 천문학.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속 학문을 배운 거예요.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 가서 세속 학문을 배운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속 학문 이거 배워야 되냐, 배우지 말아야 되냐.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가서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7장 22절. 그냥 먹고, 놀고,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게 가서 보니까 7장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을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불가능.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공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게으름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딱 들어갔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없어요 그런 일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율법 박사, 그 밑에 문하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그 다소 지방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아이를 랍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시키다가 여기 이거 다소에선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뛰어난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 밑에서 최고의 율법 박사가 될수 있는 이러한 모든 소양을 갖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게 된 거예요.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원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찾은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와 같은 데 쓰이게 돼서 인류 역사상 신약 시대가 열린 그 이후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 사건 다음에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꾼 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세상 학문 내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천문학을 한다. 열심히 해서 거기 대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학을 한다.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가가 돼야 되는 거다. 역사를 한다.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으로 여기고 나는 세상 공부 안 한다 그러고 저기 절에 가서 은둔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는 거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세상에 학문 하게 되면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썼어요. 여기 우리 한마음 미션에는 노래하시는 분, 또 노래 작곡하는 분, 또 연극하는 분, 영화하는 분, 뭐 등등 해서 여러 그런 훌륭한 그런 탤런트를 가진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의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탤런트를 쓰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겁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이것도 집에다가 크게 해서 하나 써놓으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느니라.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 16시간이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때 이와 같은 이 성경이란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과대학에 가서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박사를 했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것과 함께 우리 한마음 미션에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여기 아직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만 24살에 장가를 가서 우리 큰 딸이 지금 만 30살이에요. 그래서 할 일을 다 끝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아내와 함께 여기 있는데 이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해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받을 몫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늦추지 마라. 늦춰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가서 좋은 짝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시집 장가 가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내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뜻을 딴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한 뜻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가을엔 좀 힘들겠지만 내년 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커플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해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자, 하나 더 줄게요. 또 하나 해줄게요. 4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보다 못하다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전도서에 또 우리 솔로몬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야.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해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야, 젊을 때. 그러나, 근데 여기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앞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90도로 딱 꺾이는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탐구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면 세상의 학문도 다 가서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단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세상에 푹 빠져서 동화되지 말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장 악하다고는 지금 바빌론에 바빌론 왕궁에 들어가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는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이 직접 이 아이들을 점검했는데 바빌론에 있는 모든 마술사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왕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거의 첫 번째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21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됐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언제 잡혀갔느냐? 가서 보시면 BC 606년에 잡혀갔습니다. BC 606년에. BC 606년. 우리 한번 가서 에스라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했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대언서 가서 읽어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70년이 왜 7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또뭘 지켜야 되냐? 안식년을 지켜야 돼. 안식년은 어떻게 하는 거야? 7년에 한 해씩은 쉬어야 되는 거야. 땅을 경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으면 490년에 안식년을 다 따지면 몇 년이 돼요? 70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면 그냥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게다이 땅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 나의 안식년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포로로 70년 가서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이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짐승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대언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그 영을 움직이시게 될때 이방 사람이 고레스, 이것도 유명한 왕이에요. 유명한 왕. 이 고레스가 이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냐? BC 606년에 잡혀갔어요. 이때부터 70년이 흐르니까 고레스가 언제 사람이냐? BC 536년에 고레스의 제1년이 이제 되는 거다. 자, 다니엘서 넘어가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가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가서 보니까 거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까지 살았냐면 고레스 왕의 제3년까지는 지금 다니엘이 산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잡혀갈 때 나이가 뭐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15이면 됐다고 생각해봐요. 15살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는데 지금 고레스의 이제 3년이니까 거기다 2년을 더하면 적어도 87년을 산 거예요. 87년. 지금은 우리가 87세, 아, 이거 뭐, 거뿐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그 영양 상태,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60 이상을 살면, 우리도 그래서 환갑을, 왜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환갑만 넘기면 장수한 거예요, 장수. 그랬거든요. 자그마치 87세를 사는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린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하는 것과 같은 복을 주셨다. 근데 이 장수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면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100살은 이제 평균 살 거라고. 100살. 근데 보통 이제 회사 가면 45살에 퇴직을 한단 말이야. 우리 남자들이. 그럼 55년을 어떻게 살 건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 55년을 어떻게 살 건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엔지니어링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전문 직장, 전문직을 해야 된다. 45살, 50살 되면 다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프로페셔널한, 이와 같은 탤런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70, 80까지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 또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지금 87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장수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00세까지, 예수님 재림 늦춰지면 10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누리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복이 안 돼요. 그게 100세 사는 게. 고통과, 고역이라고 거기 사는 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내 앞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딱 하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이러고선 젊을 때부터 뛰어야, 그래야 앞날이 열리는 거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 강의하는데 이거 뭐, 잡 얘기를 하고, 이거 미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목사로서 또 인생의 이런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이런 얘기 잘안 해요. 왜 그러냐? 인생을 안 살아봤거든. 신학교 그만 하고. 그래서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내 탤런트를 하나 이렇게 해야, 그거가 있어야 나중에까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수 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오래 사는 가운데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72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거 다니엘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세상 일도 열심히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교회도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도 도와주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다, 무슨 진리다 해서 뭔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거 사는 게.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장수하는 걸 복으로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꼭 장수가 꼭 복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고 웬만하면 남들 사는 것만큼 남들이 7, 80 살면 우리도 한 7, 80 살고 100세 살면 건강하게 100세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손자, 손녀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0세고 뭐 65세 넘어가서 손자, 손녀 생기면 이제 다 이런 거 내려놓으려고요. 이제 다 내려놓고 애기도 보고 그러고선 그런 행복도 누리고 죽어야지. 그럼 맨날 일만 하고 죽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았거든요. 고통과 고난도 어느 면에서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가난이 뭔지 알고, 유학 갈때뭐한 푼도 없는 가운데 유학 가갖고 어렵게 살아보기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할 때는 우리가 각각 100불짜리 반지 하나 딱 주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지금 30년 이상을.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아파트도 하나 이제 갖게 되고, 차도 두 대가 있고, 아이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준거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20살 넘어서부터 자수성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할 거, 상황이 어려운 일이 꼭 생긴다. 부부관계도 어렵게 되고, 자식들 속썩이는 일도 있고, 뭐, 재물에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젊을 때그 모든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포머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는 컨포머, 세상과 일치가 돼서 세상을 쫓아가는 컨포머인가, 아니면 트랜스포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에 있는 말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맨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헛된 예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떤 부류가 나타났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 세상,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주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주를 두려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로 자주 말하려면 자주 모인 거예요. 여기 한마음 미션처럼 자주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소유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도 왜 믿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이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둘 다를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가 아주 그냥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하는 것, 입는 것, 그렇죠? 행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아닐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의 성공하는 비결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